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는 2013년 2월 19일에 필리핀 세부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10여일 만에 저희 집 거실에서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인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오시면 한 1, 2년 정도는 현지어 공부도 하고 현지 문화에도 적응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처럼 서둘러서 타문화권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많이 좀 성급한 감이 좀 그래서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때 한 6개월에서 1년이라도 언어도 좀 공부하고 또 현지 문화에도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갖지 못하고 성급하게 제가 사역에 뛰어들었던 게 뭐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워. 좀 그렇게 하고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쉼 없이 주일 강단을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5년 차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확장 공사도 하게 됐고 또 어려운 중에 그 힘겨운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던 그해 2017년 10월에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착한 암이라고도 하고 수술 후에 이제 예후도 좋다고 하고 완치율이 꽤 높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딱 한번 걸리니까 혹시나 이런 그 마음의 두려움이 그냥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혹시나 그 안 좋은 예후 중에 하나가 내가 되면 어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아마 뭐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은 좀 그런 마음을 좀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성도들의 기도와 배려로 3주간 제가 시간을 얻어서 한국에서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세부로 돌아와서 제가 사역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이 나 하나가 이게 쓰러지면 아, 이 교회 온 성도들이 저 하나 때문에 이 근심을 하게 되시고 또 가정에도 그렇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 큰 근심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역뿐만 아니라 이 내가 이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건강을 돌보는 것도 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큰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2018년 9월부터 우리 바이크 선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형제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제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제 건강에도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운동을 안 해봤거든요. 운동다운 운동을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경고를 한번 받은 거예요. 경고를 한번 받아서 그 경고 무시하고 건강관리 안 하고 계속해서 이 과로와 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뭐 인간인지라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이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에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 근데 나는 알아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죄도 있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갖고 있었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느끼게 돼 있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지금 경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까지 느낄 정도의 경고성이 있다면 이거는 뭐 더 심각한 문제죠. 나도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 저거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가끔 이거 꼭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가끔 요즘 우리 일본이랑 우리나라 관계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좀 자꾸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는 걸 보면은 아, 속상해요. 속상하고 지난 주에는 우리 뭐 일본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고 또 일본에서 또 오신 또 제 2세대가 또 있더라고요. 제 1교포 2세대도 있더라고요. 잘 돼야지 우리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요즘 태풍이 엄청 많아가지고 일본을 통과하는 태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봐라. 막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그럼 꼭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만 모르죠. 뭐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까지 정도 느낄 정도의 어떤 경고성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 천주교인들이 고해성사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뭐 이게 묵주 돌리면서 몇 가지 기도를 하면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 그래서 나는 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종교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일반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왕국의 남에서 북쪽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보실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고 그들 앞에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탄식하냐라고 백성들이 물어볼 텐데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이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그 이하 17절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칼에 관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관한 예언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뒤인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되어서 땅 위에서 그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까지 그냥 싹 무너져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거기는 그냥 이방인들을 옮겨다 거기다 심어서 그냥 거기 농사나 짓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 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농사나 짓게 하고 남겨두고 싹 갑니다. 그럴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구체적이고도 장황하죠.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심판하셔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몇 년이나 남았어요, 사실은. 몇 년이나 뒤에 있을 일인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심판에 관한 말씀을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의 미션은 니느웨 성, 이방 땅인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려요. 회개해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근데 거두세요. 40일 뒤에 있을 심판을 거두세요. 4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그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커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뒤에 있을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받습니다. 그 심판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무시무시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니느웨 성에 갔던 요나는요, 그냥 다른 거 없었어요.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40일 뒤면 이 성이 몰락할 거다.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장황합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심판이 장차 일어날 확실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시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여러분 그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때리려고 하시다가도 거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지금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경고를 무시했던 그들은 결국 몇 년 뒤에 완전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래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뭔가 얘야 너 그들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자꾸 어떤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